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미래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이 약속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것에도 양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앙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독생자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절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임은 성경에서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확인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보호는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또한 역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당부를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어렵지 않은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심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 이렇게 자비를 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 확실한 사랑을 믿고 오히려 방종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극단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말씀에 깨어 살지 못하는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자신은 감사보다는 두려움으로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극단이 또한 그것입니다. 이 둘 모두 진리에 의해 자유하는 천국의 삶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조심스럽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서 이런 두 양극단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중용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영원히 형벌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역사 없이는 수천 번을 죽었다가 깨어난다 할지라도 창조주여 구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섬길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본질적으로 비극적인 운명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힘은 방법은 우리 스스로에게는 적어도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변화 무쌍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이랬다 저랬다 할 수밖에 없는 흔들리는 인생 본질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성품을 우리 사람 속에 두신 창조의 섭리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보장할 수 있는 미래도 없는 인생 본능에 살고 본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과 다름이 없는 절망스러운 인생이 나 자신이고 여러분이고 온 인류입니다. 이런 가련한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손을 내미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역사 속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독생자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지우셔서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방법인 십자가에 죄의 수치와 저주를 이미 감당하게 하시고 그 형벌을 넘어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사람들 스스로는 자신의 비극적인 운명조차도 헤아리지 못하고 무지개만 꿈꾸는 그런 어리석음도 어쩌면 죄의 영향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죄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드는데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 하반절에서 19절에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비극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무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향해 주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 그리고 65절에 같은 말씀을 하죠.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조차 불가능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의 약속도 분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역시 10장 28절에서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보증을 이렇게 확실히 언약하고 계십니다. 또 여기에 대한 가장 온전한 약속은 아마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내용일 것인데 사실 이보다 완벽한 약속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38절에서 39절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어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확신이 극단적인 어떤 확신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것도 역시 같은 약속이죠. 이렇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부르심에는 그 언약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금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안전은 보장되고도 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완벽함에도 사람은 역시 온전치 못합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온전치 못합니다. 성경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분명함과 불변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신앙을 한다고 해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확신할 수 없다 하는 생각도 대단히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결국 확신하지 못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믿음의 근거를 두지 못하고 상대적인 사람을 중심하는 데서 앞에서 말했습니다만 믿음은 아침과 저녁으로 변하고 구원을 받은 감격으로 살다가 또다시 지옥을 경험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신의 백성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넘나드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는 거죠. 그런 이유들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한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세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도구인 육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우리 각자가 육신을 떠나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까지는 유혹과 시험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장치로 우리의 약함이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주님께서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은 불신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고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항상 중요하게 다룰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준비하신 은혜와 구원과 그것을 우리 각자의 것으로 누리는 우리 사람 측의 받아들임의 방법이 같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도식화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코 바뀔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라는 거죠. 첫째는 은혜를 인하여입니다. 신앙 속에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진리와 영생에 대한 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측의 자세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각자의 것으로 누리는 수단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도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 높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을 말할 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즉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의 경계처럼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관념적인 죽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 응답하는 믿음은 산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바울이 증거하는 역사하는 믿음, 즉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어떤 인종이나 사람의 관계없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유효한 역할을 한다 하는 말씀이죠. 신앙의 새 기둥,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나오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림없이 기억하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측에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은혜를 인하여만 강조하게 되어 신앙의 사람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하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선물로 주어진 은혜만 강조함으로써 사람의 믿음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구원을 그냥 확신하는 이것은 극단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무조건적인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의 성장이나 진보를 비례적으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판단은 모자라고 부족하고 초라한 믿음을 보면서 절망하고 남들의 성장하지 못하는 믿음도 역시 판단하기 쉽고 구원의 확신을 때마다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당초 불가능한 존재였음에도 선물로 거저주신 구원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낙심치 말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나 다른 이들의 잘하지 못하는 신앙을 보면서 지레의 짐작으로 나는 안 돼 라거나 그래가지고서는 너도 안 돼 단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켜가는 과정도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불변하신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은혜 안에 머무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런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 직접 주신 귀한 교훈으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영적인 열매만을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라 지속적인 구원의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에 있음도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상태를 증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있다면 당연히 영생의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어둠에 있다면 당연히 어둠에 관련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교훈이지만 주님께서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2절에 보면 말씀도 같이 하심으로써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씀들은 은혜에서 떨어짐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 역시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22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골로새서 1장 23절 상반절에서 역시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거하다, 히랍으로 메노라는 말입니다. 메노, 머물다, 남아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말씀 안에 머물고 남아있는 것을 메노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노라는 표현이 7절하고 10절에 두 번씩, 그리고 8절에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5절, 6절, 9절 한 번씩 모두 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 9절까지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로 나타납니다. 10절에서는 그러한 결과로 주님께서도 그러한 사람 속에 거하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구절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역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연의 일치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속에 머무를 때 그런 사람 속에 주님께서 거하실 것임을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버려질 수 있는 경계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순종하는 사람을 자신의 사랑에서 지키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만큼이나 확실한 반대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즉 선택된 백성에 대한 경계로 기록된 히브리서에서 이런 부분이 참 많이 나타남을 본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의 독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위험과 가능성을 그러한 어리석음에 대해 경계하는 그런 교훈들이 주로 히브리 출신의 신앙인들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대교로 되돌아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이 편지는 그러한 배교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띄어진 서신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다른 방향에서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경계의 교훈들이 히브리서에서는 상당히 자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계들을 대략적으로 살핌으로써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면서도 그 은혜를 팽개치려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경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잘못된 수순을 밟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상고할 수는 없지만 부분 부분을 보겠는데 이런 이유에서 이 말씀 어찌면 로마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준 대로 9장에서 11장에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탄식하는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까 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순종치 않음에 대한 형벌의 보응을 받았다면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복음에 순종치 않는다면 생명 없이 떠내려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경계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장 7절에서 8절에서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를 한 다음에 3장 12절에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어올 때 확신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주로 안식을 얘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2절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경고의 교훈은 바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는 것.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먼저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는 경고를 한 다음에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범죄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는 교훈과 함께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는가 그 시련을 겪으면서 가진 그 믿음을 왜 버리는가 그런 지적을 하고 이 분명한 약속을 두고 뒤로 물러갈 수 없음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이 같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극단적인 신앙의 논리에 해결점을 가진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가장 확실한 신앙의 논리입니다. 창세 전부터 마지막으로 나타내기로 계획하신 구원을 얻는 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서로의 역할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증언 역시 구원을 선물로 주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비된 구원, 이게 창세 전부터 마지막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바로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사람 측의 응답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보증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신 은혜,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거하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는 구원을 잃지 않을 테니까 하는 그런 확신으로 방종하고 오히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예비된 구원과 거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사람 측의 응답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보증이 주어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세주요, 성경에 보는 데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절대로 사람의 역할이나 선택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강제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 인격도 하나님은 존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가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영원한 구원은 사람 편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데 예수도의 피 흘리심으로 준비되고 그 십자가의 희생 아래, 희생의 제사 아래 모든 인류를 초청하시고 그 귀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서 그 언약 속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구원을, 은혜를 보증하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는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처럼 구원에 합당하도록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키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신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감격으로 누리면서 지켜가고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서 적어도 우리가 구원에는 의심을 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